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큰 감동을 주었던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연주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함께 앙코르를 청했습니다. 이 성악가는 앙코르에 답해서 시편 23편을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사람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려 이 성악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선생님을 이 자리로 모셔서 선생님의 노래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머리가 하얗게 된 백발의 신사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노신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가 부른 곡은 방금 전에 젊은 성악가가 부른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노래가 다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4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 양, 내 초장의 양인 너희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이란 것입니다. 사람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헬라어라고 교회에서 자꾸 쓰는데 쓰긴 자꾸 쓰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경우인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헬라어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그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거기에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 그럽니다. 사람을 안스로포스. 그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다 있으시지 그죠? 전부 꺼내 가지고 거기다가 안드로포스라고 쳐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뜰 겁니다. 그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안스로포스가 아니라 안드로포스라고 치면은 이제 그 영어를 이렇게 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린 분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게 알겠죠. 우리말에는 스라는 발음이 없습니다. 스라는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드라고도 어떤 사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글로 쓸 때 트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그 발음은 우리말에는 없어요. 근데 헬라어로 사람이란 안스로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스마트폰에 검색을 하려고 하면은 그 쓰라는 표기를 우리가 우리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드로포스라고 치면은 무슨 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이 쓴 글에 장황하게 그 안드로포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분이 그 지워버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검색이 한번 나올 겁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해놓고 헬라어로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하늘을 지향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참 그거를 이렇게 정성껏 쓴 것이 가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읽어보면 깜빡하면 그럴듯한 글이에요.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글은 처음서부터 잘못된 글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인간은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안스로포스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 마우스, 그럼 입이죠. 마우스, 그럼 생쥐입니다. 쥐. 전혀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에는 이 스라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마우스 그러면은 이거 생쥐고 마우스 그럼 입인데 잘 구별이 되질 않잖아요. 이와 같이 안드로포스와 안스로포스는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에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없어요. 안스로포스는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안드로포스라고 쓰질 않아요. 안스로포스라고 씁니다. 뭐 이제 더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뭐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사도 아니고 저도 조금만 알죠. 그냥 기초적인 것만 겨우 학점 따느라고 배웠을 뿐인데 그러나 저 사전은 있어요. 저도 집에 헬라어 사전 두꺼운 게 있습니다. 있어서 잘 모르는 건 그 사전에 뒤져보면 어떤 단어가 맞고 틀린 거는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 교우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인터넷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은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검색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문명의 이기이지만 그 검색한 정보에는 팩트와 언팩트, 다시 말해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뒤섞여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을 잘못된 정보의 바다에서 표류하게 하다가 마침내 영원히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하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죠. 바다에도 길이 있듯이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더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인터넷의 부작용은 마침내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강단 이 자리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아이가 태어나도 샬롬, 죽은 이를 향해서도 안녕히 가시라고 샬롬. 성경에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멋지게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아 이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럴 때 인터넷이 최고잖아요. 인터넷에서 한글로 샬롬 딱 치면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딱 쳐요. 저기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거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쓴 겁니다. 히브리어를. 그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내려갑니다. 누가 인터넷에다 저것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샬롬이라고 썼는데 저렇게 나왔다고 저걸 가지고 여기 올라와 가지고 그대로 강단에 올라서 설교 시간에 샬롬은 이렇게 씁니다 하고 자막을 크게 띄워놓으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가 평소에 인터넷을 검색하는 데 낭비하는 시간의 몇 분의 1만이라도 히브리어 교본을 들여다보았더라면 첫 페이지에서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 양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신약성경의 헬라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스로포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안스로포스란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안이라는 말은 위로, 위를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비록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그 영혼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만일에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땅의 것을 지향해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금수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을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서 34장 31절에 사람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는 아담 곧 인간 창조에 대한 두 가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의 품성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직무, 곧 일, 노동이 처음에는 징벌이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매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함께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시고 함께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만약 일, 곧 노동을 싫어한다면 그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 조금이라도 적게 일하고 더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로또를 타듯이 일하지 않고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의 반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로또 산업은 날이 갈수록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지 않고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는 사람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도전장을 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고도 자신의 존재됨을 온 천지에 드러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최초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직무, 곧 섬기라는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러한 직무, 곧 만물을 다스리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우리는 보란듯이 지구촌 곳곳을 파헤치고 오염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지구촌 도시도시마다 마을마을마다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전인류적인 재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으시고 애지중지 키워주신 우리의 부모님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고 싶어합니다.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해가 진 후에도 밤늦도록 오직 자식과 가족을 위하여 일하셨던 우리들의 부모님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고 싶어합니다. 이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더 이상 힘들게 일하면서 살기를 싫어하며 어디 좀 더 편하게 일하면서 보수는 좀 더 많은 직장이 없을까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이전에 그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방식이요 노동관입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삶의 방식 그와 같은 노동관을 가진 사람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흙으로 창조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같이 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일하지 않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또 따먹고 영생할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악한 일과 기회를 엿보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어가던 중국과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가장 큰 코로나 감염병의 대재앙이 임한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당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코로나 역병을 만나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신라곤, Lost Paradise,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인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다시는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최초의 불순종이었으며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이후로 인간은 고통스러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에 고통을 겪고 남편의 지배를 받고 남편을 섬겨야 하였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은 인간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그 육체와 함께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은 헬라인들, 곧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은 단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육체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생명, 곧 살아있는 영혼, 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영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영은 처음에는 오직 성령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을 일컫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게 작용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일컫는 데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혼과 대조되는 살아있는 육체를 뜻하는 단어마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이원론 사상이 은연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헬레니즘이나 후기 유대 사상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죄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육신 사이의 신앙적인 갈등을 극적으로 묘사하였으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일어나는 영원한 갈등을 고백하였습니다. 때때로 바울은 육체를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였는데 그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함으로써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이 죄악 중에 있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친 자긍심에 빠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자랑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제수회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제수회라는 거 안 가르쳐줬어요. 예. 카톨릭에서는 했는데 제 친구들이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제수회일 때면 이마에다가 1년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재로 만든 거를 보관했던 거를 신부님이 이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해주는 거 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 교회에서 한 번도 제 이마에다가 이렇게 제수회일날 재를 그어준 적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의 전통 이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제를 바르는 날이라고 해서 영어로 Ash Wednes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이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제를 뿌리고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의식을 행하는 데서 유래된 것. 머리에다가 제를 뿌리면 이게 참 보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마에 간단하게 이렇게 제를 그어주는 이런 의식으로 가늠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6일 중 주일인 엿새를 뺀 나머지 40일을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은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처럼 금식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 교회 자유령, 그동안 기독교를 파괴하던 것을 자유를 줬습니다. 313년에 교회 자유령을 선포하기 이전에는 교회가 한 사람의 신자를 교회의 정회원으로 입교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잘못된 신자 한 사람 들어오면은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거쳤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교회가 어떤 위기를 당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교를 원하는 사람은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며 교리를 배우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시험을 거친 후에, 여기서는 훈련이란 뜻입니다. 거친 후에 부활절이 되면 비로소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입교한 교인은 이미 입교한 교회 여러 정회원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을 교회의 두 가지 성례, 즉 거룩한 예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교회 한 일원이 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이와 같은 시험은 비단 새로 입교하는 신자들에게만 행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신자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꼭 같이 자신의 신앙을 참여하는 시험을 거쳐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표시로 참회자들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마에 재를 바르는 의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참회자들은 한 번 신자가 되기는 하였지만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의 규율을 어김으로써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로서 사순절을 통하여 참회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교회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험을 거쳐야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전생애를 통하여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당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에 대처하시고 시험을 이기셨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그러한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마귀의 시험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계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금식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는 그만큼 마귀의 시험도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귀가 강하게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감염병의 위협과 교회의 본질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를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임을 얻으시고 시험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틈탈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사도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설령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처럼 우리도 시험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놀 것 다 놀고 잠잘 것 다 자고 시험에 패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하고서도 시험에 패스하는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 없이 시험을 쉽게 패스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보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당한 시험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투를 건 자기 희생의 금식에 힘쓰셨던 주님을 생각합시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시험과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 주님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우리를 시험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귀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를 지우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귓가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 소리만 크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므로써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시험과 싸워 승리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며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간증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